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소아스가요, 신약의 어느 성경하고 제일 많이 닮았을까요?
신약이요?
네, 요소아 성경 내용을 아시는 분이 신약 생각을 하면 신약의 어느 성경과 제일 비슷하다는 생각해 보세요. 이유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무슨지 모르겠는데 요소아 역할 자체가
예.
예수님의 그 역할이랑 또 이렇게 출애굽의 1차 출애굽 진행형인 2차 출애굽을 하면은 그럴까
뭐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랬냐 언어 성경하고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제 요소아 전체적으로 대강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과 신약의 대강적인 내용 대강의 내용을 알아야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약하지만 실력 테스트 하기에 아주 좋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면 그 요수와 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요수와는 아는데 신약을
아 요수와는 아는데 그럼 또 거꾸로 물어보면 알죠. 신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수와에 뭐하고 닮았나요? 이런
그 신약을 알려주세요.
신약을 얘기하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비슷한 사건이요? 요수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 비슷한 것이 요수아서에는요? 아간 나오잖아요. 아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요, 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던 곳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요소아에는요? 요소아에도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소아의 앞부분은 온통 기적투성입니다. 완전 기적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요소아거든요. 신약은요? 성령이 앞장서서 이적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를 키워 나가는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계속되어 나가는 이야기라면 요수아서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땅을 차지해 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요수아서가 닮았다고 섣뜻 대답을 못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데 요수아의 내용을 감이 잘 안 잡혀 있는 게 원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요수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새롭게 보는 귀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하고 그 앞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장애물이요? 모세입니다.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모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요수아가 해야 한다. 모세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까지 오기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진짜 가나안 땅은 율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데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데려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은혜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나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다 같은 인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땅에 들어가는 데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사 그 시작할 때 보시면요. 참 느낌이 요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요사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요. 저 죽어야 할 모세가 안 죽고 있어서 여태까지 못 갔는데 이제 모세 죽었으니 요사에 들어가야지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뭐 그게 또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 모세와 요수아를 대비시켜 나갈 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의 모형적인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측면이 또 언급이 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해서 물어봐도 이제 뭐 엉뚱한 답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십중팔구 여호수아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는 절대 그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별 말은 없겠는데요. 결론부터 낼게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요, 여호수아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여호수아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무심코 넘기지 말고요, 열심히 좀 보셔요. 여호수아가 자의로 뭘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1장 15절.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1장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행동대장이다, 그죠? 앞장서서 일을 다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혹은 전쟁하러 갈 때요,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선 건 아닙니다. 누가 앞장서요? 에이, 그때 또 하나님 가면 안 돼요. 에? 언약 괴. 괴를 항상 앞세우고 돕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여성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나이금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괴와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는요, 항상 거리를 한참 또 띄웁니다. 바로 같이 안 갑니다. 언약괴가 저 앞서 가고요, 백성들은 뚝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전쟁 치는데도 그러고 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그 말이죠. 항상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는요, 약간의 거리는 반드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생활 원리도 아마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요, 나의 행함이잖아요.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처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서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너무 귀여워하면 기어 오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는 또 유지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전쟁했던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섬기고 따라가야 할지를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뭐 지금 세상스럽게 볼 거 없이 그냥 평소 실력으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걸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호수아가 자신이 좀 없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못하겠다고 크게 발버둥치는 거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는요, 일찍부터 모세의 그 수종자로 수종자는 의식을 말하면 비서입니다. 바로 비서가 돼가지고 그 광야길 다 헤맬 동안에 모세의 바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실 때에 앞장서서 싸웠던 대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어 있는 건 어쩌한 이치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거든요. 물론 아무리 당연히 자기가 맡을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큰 일을 맡는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면 그 정도 걱정이 아마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다 여자분들이라서 그런 다른 질문 말고 이런 거 해봅시다. 여러분 연애 실컷 하고요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데 결혼 전날 밤에 걱정이 좀 됩니까? 아니면 그저 좋기만 합니까? 연애 제일 많이 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종매는 기권하고요. 연애 기간이 상당히 됐던 분 중에 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좋던데. 당연히 좋죠. 괜히 나중에 권사님도 뭐라 한데 저 인생이 어떤 건지 뭣도 모르고 좋기만 하고 잘 아는 정말 오랫도록 연애하고 잘 아는 사람과도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불안감 가는 거는요 이제 왜 다른 세계니까요. 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건 맞아요. 기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크게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수와도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라고 하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일장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찾아보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 안에 보세요. 여수와가 이제 새로운 대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 이끌고 앞으로 끝없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 급한 일이 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생각해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겠냔 말이에요. 급한 거 제일 급한 거요. 무기. 아 맞아요. 전쟁할 준비죠. 무기나 전쟁치를 준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뭐 그 다음 묻겠어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1장 8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는요, 계속 읽으란 얘기죠. 그 다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장군이 돼가지고 이 전쟁도 제대로 치러본 이 병사도 이끌고 전쟁하러 지금 가야 될 것 같으면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 부지런히 읽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잘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장군이 장군 숙소에 앉아가 쉽게 말하면 성경책만 펴놓고요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고3회가 주일날 나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늘 학교 안 간다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것들 열심히 하는데 나도 밉다고 월요일날 시험 다 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러고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나 공부 안 해. 그리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월요일날 학교 갈 수 있으면 보통 망신장 갖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될 거니까 는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왜 1절에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기는 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 그래, 실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군이 그러고만 있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수아의 앞쪽 한 절반까지는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 붙인 건 이런 겁니다. 원래 형용사 이렇게 붙였어요. 놀라운 순종, 그리고 기적.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더라. 이게 요서의 앞장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처음 장군이 된 요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거 그렇게 살려면 몹시 걱정도 되고 불안하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렇게 하라. 그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요.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은 내가 해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천사를, 군대 장관같이 생긴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죠. 우리는 출애굽은 잘 기억하시는데요. 출애굽 때 그 홍해 건는 사건은 잘 기억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그건 바다니까. 요단강 건너간 거는요. 뭐 홍해 건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서 별 감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요단강이 그때는 뚝에 넘칠 만큼 물이 콸콸콸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버렸거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댑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고 백성들이 그 길을 그냥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3장 7절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 지도자의 위상을 살려준다.
모세처럼 네. 모세나 그 카리스마는 내 생각이 없었을 뿐인데 예. 백성들 앞에서
아, 당연히 모세만큼 권위는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함께 하나님 인정을 한다는 그런 상징 같은데.
모세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예. 그 이제 표준 말을 잘 썼습니다. 위상을 높여준다. 이런데 보통 남자들이 하는 표현을 빌리면요, 키우는 거죠. 좀 키워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키워줄게.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에 의해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자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참 고약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위에서 무슨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데요. 선발할 사람들을 미리 딱 저게 통보를 해가지고요. 준비해라 해놓고 공문을 말이에요. 월요일까지 지원자 명단을 보고하시오. 그러면서 공문을 언제 시일 보내냐면 토요일 오후에 또 들어옵니다. 토요일날 아니면 오전쯤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들 퇴근해서 퇴근한다고 정신없고 다다다거리고 있을 때, 요번 여기에 지원자 명단을 보내시오. 하고 토요일날 시일 들어오거든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가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어머, 이상 공문이 하나 왔는데, 나 이거 명단 내야 된단다. 하고 급하게 우닥다거리다 보면요.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찍어둔 자기 사람에게는요 이미 그 전에 언제쯤 이런 공문이 갈 것이다 미리 해놔야겠다 다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빠뜨리지 않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해가지고 뭐 얼렁뚱땅 그러다 보면 막상 공문 받아든 담당자가 좀 정신이 없거나 정신 없거나 아니거나 뭐 좀 하루 이틀 늦춰버리면 공문이 이미 지나버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좀 고약한 짓이고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 뭐냐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고 할 것 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적합한 예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되게 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그렇게 건너간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구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걸 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냐고 물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참 중요해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제를 찾아서 알아내고 정돈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 글 읽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일곱 족속 이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능력으로도 어떻게 이겨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요. 그 10절 끝에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다 쫓아내주겠다고 하시는데 설마 되겠나 싶거든 뭘 생각하란 말이에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건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표현이죠.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재미삼아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기적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가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하나 살피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물을 가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춰 쓰는지 아십니까? 남들 다 들리게 얘기했어야죠. 어느 순간에 물이 딱 멎어버릴까요? 제사장들이 발을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아니고요. 잠기는 순간에요. 여러분 많이 그렇지 저 우리 형상강 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뚝에 물이 넘칠 만큼 팍팍 흘러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4명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뚝에 올라서 가지고 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으면요. 아니 막 홍수 구경한 적 없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마세요. 물에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장면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 무서워요? 잘 모르죠? 아니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은 물 무서운 줄 아예 몰라요. 강 속에 콸콸 그리고 흘러가는 물 곁에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처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험해요. 정신없는 사람은요, 물가에 서 있으면 빙 돌아가지고 저절로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잠수욕 하는 거 있죠? 그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데, 물이 이제 타올라와가지고, 그 다리 위로도 물이 살살살 넘어갈 요럴 때에, 그 다리 건너가면요? 안 돼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요? 아니 물 위로 물이 조금만 흘러가는데 다리 위로 물이 조금만 흘러갈 때 왜 안 되는데 그래?
물이 갑자기 불어나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갑자기 불어나진 않고 계속 그 상태라면요.
그러지
않네요. 왜요?
물살
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살살 흘러가는 정도 다리 위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그 물 사사사 흘러가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야기 보면요. 여러 명이 건넜는데 다 넘어져서 휩쓸려버리는데 한 놈만 건넜어요.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얘가요. 배가 너무 튀어나온 애가 돼서 발 밑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밑을 안 보고 밑을 안 보고 발 보지 말고요. 저 앞을 보고 그냥 그 땅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리를 건너가는 데 자꾸 발밑을 보잖아요. 그게 어디로 넘어지는 거예요. 참 싱거운 얘기는 하지만 배가 얼마나 나왔으면 발밑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무사히 건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접어놓고요. 그런 발밑 정도가 아닙니다. 뚝에 딱 섰을 때 물이 그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 네. 그런 거, 그 장면을 상상하고 이해 좀 되는 분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삐그덕하면요. 뚝에서 삐그덕하면요. 네 명이 한꺼번에 메고 있는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발이 잠기니까 물이 끊어지더라. 그럼 이 장면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우리는 뚝에 앉아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물이 끊기냐 들어가지요 이러고 앉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가면 끊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늘 이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끊어져야 들어가지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걸 잘 표현한 찬송가가 왜 그 찰싹거리는 타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가는 찬송이 있죠. 딱 그겁니다. 요 한 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안은 참 평온합니다. 그런데 끝에까지 찰싹거리는 요 파도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 맨날 물가에 앉아가지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요사 사건 여기에서 그게 참 잘 보여져요. 그 콸콸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 제사장이 거기에 발을 들였더니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더라. 건너가는 겁니다. 요사서 열심히 한번 보셔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한 시간 만에 가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 설명은 추가로라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도를 늦춘 게 두 시간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요. 요수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씹어 가보면 이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아, 뭐 돌을 열두 개 채우고 가는 거는 이제 좀 아주 사소한 이야기고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아, 예, 5장이에요. 뭐 돌을 만들어서 기념물을 세우고 가는 거는 뭐 비교적 사소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강을 딱 건너니까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싯돌 그건 이유가 예?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는 그 본문에 있습니다. 이유가 할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그거 말고요.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동안 할례를 못했거든요. 못했고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할례 받은 백성만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보세요.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참 지독한 분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가 오늘날 얘기를 하면요. 세례죠. 세례도 하나의 가만있어 봐라. 세례 못 받은 사람 천국 못 가요? 세례 못 받아도 가죠? 예. 왜 그러냐? 세례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세례를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세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간다. 그 진짜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죠? 그걸 다른 말로 뭐죠? 거듭나면? 다 어려워요. 더 쉽게. 종생. 더 쉽게. 예수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가 세례 안 받으면 가는 얘기가 세례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세례란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동일한 의미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일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할례 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수술하면 며칠쯤 행동이 불편하나요? 일주일요? 요즘은 저 의료기구도 좋고 치료도 잘 돼서 일주일 잡으면요. 옛날에 이거 부싯돌 가지고요. 예? 부싯돌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고 뭐하고 이러면 이거 얼마 걸렸겠어요? 다 날라 그러면. 날도 더워서 뭐 기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전부 수술해가 덜 눕었습니다. 적군은요? 싸워야 할 적군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데요. 그 적군들이 지금 뭐합니까? 겁을 내가지고요. 문 딱 끌어 잠그고 한 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오두르는 놈들이 자들 저 강 건너와서 뭐하고 있는 곳이 한 왔다가 오보니까 야, 전부 수술하고 눕었더라. 이러면요? 몰살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앞부분에 그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두 아들이요. 세겜성에 들어가 남자들 다 죽여버린 사건 나오죠? 그 남자들 저, 뭐야, 추장 아들내미 결혼할 기라고 전부 할례 받겠다 해가지고 바다가 누워있는 것에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 둘이 가가지고 다 저 죽여버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그래. 만약에 그 근처 떨어져가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몰살할 위험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 우리 할례를 행했다 이래 지나갈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목숨 다 내놓은 사건입니다. 이거 만약에 불만이 있으려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크게 귀중한 사건이라면 언제? 강 건너기 전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강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넌다는 건 여러분, 고대에 강을 건넌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 건넌 사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가? 강 건넌 사건.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 건넌 사건. 예? 루비콘. 루비콘 강을 시드가 건너면 어떻게 되죠?
군대를 해산시켜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약에 강을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안 건너면 아무 일 없죠. 강을 건너면요? 역적 아니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루비콘 강입니다. 저 사위는 던져줬다 하는 게 그게 루비콘 강에서 한 말이거든요. 이걸 건너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로마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는 것은 로마의 영원한 역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되든지 이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또 무슨 강 있나요?
위화도.
위화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요? 왕도가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성계가 왕이 된 거는요, 위화도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안 돌아오고 건너갔으면요? 중국 한번 붙는 거죠. 중국하고 한번 붙는 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왕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위화도. 요건 압록강이네요. 루비콘강, 압록강. 뭐, 다른 강은 없어요? 한강 없어요, 한강? 6이요? 제가 말하는 한강을 건넌 사람은요? 박 대통령이요. 한강. 한강 건너기 때문에 5.16이 성공한 겁니다. 그 부대 끌고 한강 쪽으로 가던 부대가요, 그때 저 박 소장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헌병이 막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막거든, 무조건 하고? 죽여버리고 증문하라 이렇게 된 거죠. 아군끼리 붙는 겁니다. 이거나 한강을 못 건너면요 일 안 됩니다. 한강 건넌다는 건요 이 동일합니다. 이건 역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되든지 강을 건넌다는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동강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공산군이 낙동강을 건넜다면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낙동강을 사수하라 뭐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진행하기가 쉬워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 대신에 강이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을 건너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건 죽으란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순종했겠어요? 맞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막,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참 많으니까, 그것도 귀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럼요. 요단강 건너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만하면 하나님을 좀 믿을 만도 하겠다 싶거든요. 또 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할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들이 할례 받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왜? 그 원인이 뭐예요? 반응하다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가 결국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우리도 거꾸로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동안 배워왔던 거 생각하면 순종 안 할 수 없죠. 아,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별 거 아니죠? 그래서 순종했으면 별 거 아니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란 게 사실은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싶어도 보면요, 우리 순종이 대체로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귀중한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기적이 뭐예요? 네?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고 해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심정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왜 무너졌느냐 할 때 제일 기가 막히는다면 땡땡이를 돌았어요. 땡땡이만 돌아가 집안이 약해. 네? 아, 물론 안 돌면 안 무너지죠. 그렇죠. 순종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그 순종의 1번이 할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그걸 순종했던 사람이 돌아가는데 순종 안 하겠어요? 할례에 비하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종의 1번이 결국은 할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왜 그 멋진 순종들 다 놔두고 하필 뺑뺑이 돈 것만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뺑뺑이만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뺑뺑이 보니까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무너졌다. 집안이 약해지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바깥에 도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들은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랬더니 뭐, 세상에 세상에 소리 질러서 무너질 성 같으면, 하기는 뭐 가끔 저 노래 가르칠 때 그런 소리 하죠. 아랫배 힘 딱 주고 그냥 소리 크게 지르면 유리창이 쨍 하고 깨질 정도로. 저기 이정 기사님 노래 열심히 불러가 유리창 한 장 깨봤어요? 그래가 무슨 성악 전공이에요? 열심히 노래 안 했구만. 어느 정도 지르면 유리가 깨져요? 에이, 쟤 또 큰 새우 란다. 절대 안 깨져요. 그랬어요, 란다. 암만 열심히 해도 유리창은 안 깨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넘어지더라고요? 나팔 소리까지 붙었으니까. 그랬다가는 저리 관현악 연주하는 건물 하나도 안 남아보겠어요. 저는 그 인터콥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근데 건물 무너질까 겁 나더라고요. 건물이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 하면서 안 무너져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입만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굴려대니까 건물이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안 넘어질라나? 그래도 안 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뺑뺑이 돌면서 고함 지르고 나팔 부고 했으니까 넘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가끔 인용했던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가고 그 다음 또 돌고 가고 하더니 그 다음 마지막 날은요 안 가고 계속 도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전부 구경하러 다 올라갔다네. 다 올라가서 성에 바글바글 있는데요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니까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그냥 그 상주 압사 사건 나듯이요 뭐 그래가지고 무너졌다. 여러분 그래가 무너지면 성 밖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 성이 무너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덮치지 않아요. 그리고 라합의 집도요 그대로 말짱하게 있는 겁니다. 왜 무너졌어요? 고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진 게 아니고 지진으로 무너졌다 이러는 거죠. 지진으로 무너진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데 그걸 뭐 자꾸
지진 거짓말이라는 모양이죠.
네? 지진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동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하는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그때에 맞춰서 그거야 뭐 지진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문제는 그 순간에 넘어진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 그게 뭐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어쨌다 그런 말을 우리는 굳이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확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 맞춰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그 순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앞에 있었던 할례 사건이더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부분에 놀라운 순종 그리고 기적 이 얘기를 붙이고 싶었냐면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이 요사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속에 누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간이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잘 하시는 게 있는데, 아간이 좀 억울하죠? 사람이, 그게 좀 억울하다는 걸 좀 더 확인하려면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하는 주 목적이요. 탈취. 예. 노획물 때문에 전쟁합니다. 그래서 전쟁해가지고는요, 뭘 잔뜩 얻어가오죠. 포로를 잡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노획물입니다. 노획물 중에 예쁜 여자들이 제일 귀중한 노획물인데 못생긴 게 그때는 복이에요. 잘생겨 나와놓으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잡히니까. 그런데 전쟁을 해서 똑같이 말라는 거는요? 아가니 아마 생각할 때 차라리 하지는 말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탐 안 날 수도 없잖아요.
땅을 갖다
예?
땅을
왜요? 여리고성 그 폐허로 만들고 같지도 않아요. 여리고성을 폐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성을 절대 복원하지 말라고 명해놨습니다. 그것도 또 얽힌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생각하고요. 아간이 참 억울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저번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억울해요. 아간 좀 억울해요. 그 다음에 진짜 억울한 사람 이름 뭐죠? 우사. 베레스 우사라고 하던 우사. 아, 그분은 법궤가 말구름하여서 떨어질라 하길래 자기가 몸으로 그냥 막는다고 막았는데, 그 죽어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야. 가장 공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보이시며 직접 행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한껏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안 보이는 데서는 사람 욕할 수 있죠. 그런데 면전에서 욕하는 거는요? 거의 동일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한 백성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잘못은 가차없이 징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허허 좋다고 하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망쳐 놓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요, 아이들 참 잘 데리고 놀고 정말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 딱 눈에 띄면요, 명확하게 선을 긋는 아버지가 그 잘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옛날 여호수아 글 쓰면서 저게 정돈해하는 걸 아침에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그 눈이 뜨였어요. 제가 하도 웃으면서 써놓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어느 학교에 있을 때요, 제가요, 그 이래 올라오는 아이들이 담임 깊이 1호 인물이었거든요. 제가요. 3학년 올라가게 되면 3학년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 몰라도 저 선생님한테는 안 걸려야 칙 하는 깊이 인물 1호에 제가 걸려있었는데 그 반 아이들이 담임 발표가 났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부실장이라는 놈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걔가 부실장인 이유는요, 원래 실장입니다. 토트하니까 실장이 됐어요. 됐는데 이놈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쌤, 저는 고향이 영덕이고요. 여기 혼자 내려와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 노릇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저기, 실장하고 부장하고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너가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내가 바꿀 능력이 나한테 없다. 네가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아이들이 동의하거든 바꾸고, 아이들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른다. 뭐 내가 선거했나 누가 평가하냐. 그러니까 얘가 뭐 이야기해가지고 아이들이 동의하에 실장 부실장을 바꿔서 된 부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요 아주 절대적인 인기를 받는 아이입니다. 내가 한 달 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이래놨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선생님이시기를 포기한 줄로 알았거든요. 아이, 애가 참 착해요. 아이들에게 실장감으로 그렇게 표가 나올 놈이 그랬다 하면 다른 애들은 어쩌겠겠어요? 자연적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와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3학년 조그만 아이들이 그 계단 청소를 하는데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1학년하고 2학년인데 신발 신고 그냥 막 올라가요. 야, 너가 명석이 3학년 아니냐? 그거 못 말려? 하니까, 1학년, 2학년들이요. 키가 이만하고, 우린 쪼면하다고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 전체 인원이 한 500명쯤 되는데요. 500명 아이들 중에 신발 신고 그 실내를 그냥 올라간다면 내 혼자서 이제 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악랄한 짓을 안 하면요, 혼자서 절대 못 막습니다. 한번 걸리죠? 좋은 말로 해가 보냅니다. 근데 몇 반 누구누구를 장부에 다 적어요. 너희 교실에 가서 잘 일러둬라. 너희 반에 누구 하나라도 이런 일로 걸리면 걔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다시 부른다. 이래 불러가지고요, 계속 걸려요. 그래서 밤마다요, 그 신발 신고 가다가 걸린 애들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놈만 딱 걸리면요, 그 반에 이름 적힌 애 다 호출시킵니다. 시켜가지고요, 고생을 엄청나게 시켰죠, 사실은. 그래가 혼자서 그걸 다 틀어막은 겁니다. 그래, 악랄한 짓을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도리 없는데, 이게 이제 딱 끌리는, 그 밑에 올라오는 아들이요, 저 선생님한테 끌리면 죽었다. 이게 딱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아이들 맡아가지고 제가 교실에 가보면요, 애들이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 안 돼도요. 그 본색이 한 달 안 가서 드러납니다. 선생님 되게 좋네. 그 이제 그 선배들한테도 묻잖아요. 그 야 선생님 뭐 쓰노? 하고 물어보면요, 선배들 이야기 잘 해줍니다. 담임선생님 잘 만났다. 한 칼만 피해라 하거든요. 꼭 걸리면 죽었는데 그거만 안 걸리면 잘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그 편지 받은 거 그걸 제가 요사 원고 쓰면서 적어놨어요. 한때는 내가 담임 깊이 인물 1호였지. 그럼 하느님에게 이런 면이 없다면요, 그게 하느님답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합장수 할래 다 해주지만 안 되는 항목에 딱 걸리면요, 이건 영락 없는 겁니다.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절대 우울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누굽니까? 아간요. 그럼 우사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본문을 쭉 읽어서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요, 잘 찾아가 연구를 해보면 진짜 불쌍한 대접을 받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 80년 이상을요, 뒷방 늙은이 모양으로 처박혀 있다가 한 80년이 지나서 겨우 다윗이 그 괴를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80년 동안 성전에 고이 모셔져가 있어야 경배 대상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법궤가 80년 동안 뒷방 늙은이 취급해가지고요. 그렇게 갇혀있었던 그 울분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훨씬 가슴이 아프다는 걸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요. 아간 사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더라는 얘기죠. 뭐, 요약해 나갈 때 아간 얘기는 놓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별로 없는데 말난 김에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여리고성 끝났죠. 여리고성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좀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찬찬히 볼 때는 워낙 재미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격파하고 이제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만 하면 다 됐느냐 하면요. 요거 두 개는 남부단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워가야 할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준비운동밖에 안 되고요. 수많은 성들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할 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는 거죠. 그 뒤에 이제 9장, 10장에 보면 이 본격적인 싸움, 특히 10장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대형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했는 일이 뭐냐 하니까, 뭐, 크게. 돌에 율법 새긴 거야? 돌에 율법 새기는 거야? 뭐, 그게 힘든 일이나요? 아, 에발산에 재단을 샀고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저기, 권지사님 이해했으니까, 그게 왜 큰 일인데? 왜? 기뻐하신 기뻐하지만은 뭐 재단 하나 돌 날라가지고 대군이 지금 한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그 중에 얼마 뽑아가지고 재단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일단 8장 30절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명한 거는 이미 오래전에 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 말이에요.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산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군대는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 가해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럼 어디냐 말이에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둬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적어도 한 30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산길로요. 산악지대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대군을 이끌고 산으로가 여기서 가령 영덕쯤 가는 겁니다. 사방에 적이요. 그냥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작은 성 두 개만 정복했고 주변에 적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냐는 이야기죠. 대군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양쪽 산에다가 다 올라가게 해놓고 뭐 했습니까? 아까 재단 사왔다고 도비석 사왔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재단을 사온 것이나 뭐 돌비를 세운 거나 그거는 핵심보다는 좀 작은 일이에요. 진짜 거기서 뭐 했어요? 제사요? 뭐 제사도 맞긴 맞는데 34절. 34절에 핵심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제단을 쌓고 비를 세우고 기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행사의 가장 핵심은요 모든 율법을 낭독. 모든 율법이 그게 뭐예요? 여기 말한 모든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그 많은 율법 그 전부 다 합니다. 부흥 사경회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양쪽 산에다 올려놓고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다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양이 적어요 많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십계명이야 뭐 돌판 두 개니까 그 얼마 안 되겠다 싶죠. 십계명 이후에 딸려 있는 그 많은 법률, 레위기만 해도 레위기 신명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순 낭독이기는 이기보다는요, 그걸 다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래 아니면 거부할래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게 된다. 어떡할래? 지금 저는 부흥사경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 다 모아놓고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적과 싸우는 일하고요. 백성들 그 먼 곳까지 이동해가지고요. 거기서 맨날 며칠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하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이 구절이 살아나지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지금 상황에서 적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가 땡겨 올려가지고 앞에다 갖다 놨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 훗날의 기록을 여기다 넣어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인데 요수아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이 일을 하라고 명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요. 어쩌면 모세, 아니 요수아가 스스로 이 시기를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요수아가 보기에 이 일이 적과 싸우는 일보다가 더 그래 급한 일이었겠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살펴보면 요수아에게는요 이게 소중한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내가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 우선이었거든요. 말씀 우선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적과 싸우는 일보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요사가 그걸 신봉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전쟁 벌어지죠. 무슨 전쟁입니까? 뭐 전쟁 이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흔히 아말렉과의 전투라 그러죠. 이 전투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 전투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은 아니에요.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만 어디에 그만 하면 되지? 저거들이 와가지고요. 단체로 와가지고 스스로 져준 거. 그것도 좋은 관점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측면이요. 스스로 져준, 저건 지고 싶어진 건 아닌데. 막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주 요인이 뭐죠? 11절 거기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끝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붙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붙으란 얘기예요. 싸우란 얘기입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뒤에 반칙을 또 하셨는데 어두워지면 어떻게 숨어서 도망치라고 치겠는데 이게 왜 어두워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태양이 안 내려가는데요. 뭐.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아까 그 집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 하나 하고 그 다음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수아스가요. 그런데 우리 눈은 이상해가지고요. 뭐만 보이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양쪽을 다 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한 거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 해주셨는데 내게는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요. 아니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책 좀 똑바로 보고 오너라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우리 자꾸 그것만 해요. 아니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 앞에 뭐 붙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거 하면 그 뒤에 거는 누구 할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할 거 자꾸 건드려 대고 지 할 거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지요. 아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그랬지. 그건 내 할 일인데 니는 니 할 일이나 해야. 아니 이루어주신다 해갖고요. 아 글쎄 니 할 일만 하라니까 니 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그 앞에 뭐 붙었어요? 예. 아무에게나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셨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묻겠어요?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묻거든. 만약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요? 예,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뒷얘기 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뒷얘기는요?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 그건 내가 할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성경 구절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납작을 자꾸 잘라먹는지 전 참 답답한 얘기 중에 하는데 저 유명한 거 또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은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뭘 어느 구절을 좋아하세요? 그 부분에 왜요? 덮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냥 숨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구절은요 참 오해 많이 받는 구절인데 우리끼리 시험 한번 쳐봅시다. 신대원 저게 성경 시험 칠 때 그 시험 나왔습니다. 그게 신약 시험 칠 때 그게 나왔는데요. 신학생들도 그 맞게 잘 못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느냐? 무슨 뜻으로 했죠? 평소 실력을 합시다. 아마 지금 열심히 찾지 마요.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감사했어요? 예? 빌립보 4장 13절이면 어느 교회가 갈 건 뭐 있어요? 빌립보 교회지. 아, 계속.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돕겠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감사하면서요. 뭐라 그래요? 보내지 않아도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 말을 하는 와중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해줘서 참 감사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표현을 그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 이게 중요합니다. 다 잘라먹고 뭐만?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용감하게 막 티나서는 거예요? 그 구절을 진짜 오해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구절들이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아말렉 전투를 옛날에 제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축구 시합에다가 비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축구 시합을 했는데 심판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심판이 얼마나 불공정한 시합을 했는지 이야기해보라 이랬거든요. 굉장히 불공정한 시합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축구로 얘기하세요. 예? 시간 연장. 그냥 시간 연장만 가면 안 돼요. 좀 뭐 더 붙어야 돼요. 시간, 심판들이 보통 불합리하게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치고 있을 때. 치고 있을 때 시간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기고 있잖아. 이기고 있는데도 계속 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기고 있는데, 끝내도 되는데, 이기고 있는데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야, 내 골 더 넣어라, 더 넣어라. 이거는요, 신발 아주 나쁘신데. 또 있나요? 퇴장시켰다는 것 보다가 더 좋은 거, 상대 선수 퇴장시키는 것 보다가, 심판이 있잖아, 골을 막 넣어보는 게라. 이거는요, 심판이 골을 막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칼에 죽은 숫자보다가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 선수 한 골 넣었더니 심판이 골 두 개 차 넣은 거 하고 또 그러니까 3대 1 가고요. 시간 더 줄까? 가더만 예 가니까 몇 골 더 넣으라니? 이렇게 불공정한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도와주시는데요? 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고 여기니 내가 대신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그게 요소합니다. 시간이 좀 더 넉넉하게 되고 만약에 요소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걸 세밀하게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요소서를 다시 읽어보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소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하고 비교하면 어떻느냐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어때요? 사도행전하고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었을 때 저도 사도행전 얘기를 안 하신 것은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데 요수와 앞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사건별은 여러분들 옛날하면 아십니다. 뭐 여리고성도 알고 요단강 건너간 것도 알고 그런데 그게 그냥 납게 하나하나로 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체 문맥으로서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를 딱 보시면서 보시면 이 요수아서가요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계속 안 하시고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게 아닌데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요수아서가 완전히 다시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는 뭐 빠지고 싶거든 빠지죠. 다음 주에 저기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 진멸하라는 얘기요. 이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요수아서에 그 등장이 됩니다. 그런 어떤 다른 좀 사소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자관 한 11장까지는 오늘 가셔서 잊어버리기 전에요. 11장까지 차근차근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다음 주 마치고 또 하시면 제가 혼자서 공부를 안 했는 성경은 질문하면 답변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은 그냥 물으면 제가 답변 잘 합니다. 어디가 안 하는 건 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수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하고 훨씬 쉬운 길이 가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비록 섣뜻 발들여 놓기가 힘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먼저 발을 들여 놓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